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승인을 위해 터키가 제시했던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어제 열린 국방 관련 토론회에서 터키는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했다고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줄 수 없거나 그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터키는 때때로 스웨덴으로부터의 송환을 원하는 개인들에 대해 언급한다면서 이에 대해 나는 그 문제들이 스웨덴의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5월부터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반터키 무장 세력을 자국 내에 보호하고 있다며 가입 승인을 거부해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제 브라질 의회와 대통령궁 등을 습격했습니다.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이날 수만 명이 대법원과 의회, 대통령궁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가구들을 넘어뜨렸으며 예술 작품들을 파괴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또 시위대가 브라질의 1988년 헌법 원본을 약탈하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총기를 탈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광신적 파시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파괴자들이 브라질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자행한 모든 이들이 색출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치안 유지 소홀을 이유로 수도 브라질리아 시장을 90일간 정직 처분했습니다. 한편 대선 패배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시위는 민주주의의 일부라면서 하지만 공공 건물을 침범하고 훼손한 것은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와 돈바스 지역 마을들에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100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오늘 일간 보고에서 러시아가 어제 하루 7차례의 미사일 공격과 31차례의 공습, 73차례의 기습 로켓 발사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를 포함한 14개의 정착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마을 대부분이 파괴됐지만 우리 군인들은 러시아의 끊임없는 진격 시도를 물리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헤르손에 대해 크리스마스 직후 소위탄 공격을 가했다면서 러시아가 크리스마스 휴전 선언을 지키지 않은 점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러시아가 휴전과 관련해 한국식 시나리오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닐로우 서기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러시아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38도 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군 항공기 57대와 함정 4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BZK-5 무인정찰기 3대와 젠-11 전투기 6대, 수호이 30 전투기 2대 등 총 28대의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1월 8일 타이완섬 주변 해역과 연공에서 여러 군과 무기가 동원된 합동전투대비 보안순찰과 실전전투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병력의 합동전투 역량을 시험하고 외부 세력과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의 공모와 도발적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육상, 해상 공격과 기타 항목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8일간의 아프리카 지역 순방에 나섰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친강 부장이 9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 가봉 등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매년 중국 외교부장의 새해 첫 방문지가 된 것은 올해로 33년째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6년째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9.19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이를 폐기하기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비례적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주도 사이버 위협이 올해도 미국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년째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 혹은 정보공유와 같은 사안이 논의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철통 같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는 다음 주 미일 외교 국방 2+2 회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백악관 회동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have an ironclad relationship with our Japanese allies that will be on full display next week when we have
이어 일본과 우리의 양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이 있다며 북한은 목록의 맨 위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효과적인 3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일 삼각 공조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줄곧 중요성이 부각된 사안이란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since our earliest days has sought to revitalize the trilateral format bringing together our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동맹을 하나로 묶는 삼각 체제를 활성화하려 노력해 왔고 이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직면한 도전은 물론 기회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물론 도전 과제는 원활하고 통일된 3자 접근법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이 3국 회동을 이끈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한 미한일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초청해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2023 미일 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며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6년째 공석 중인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 시점 인사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나 계획은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통해 우리가 북한 정권과 북한 정권 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전들도 계산에 넣고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I don't have any personnel announcements. I don't have any plans to announce at this time, but I can tell you that when we look at our
이어 물론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가장 자주 언급한다며 그러나 북한에는 다른 형태의 악의적인 행동과 영향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돈 세탁이 될 수 있고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일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된 체계적인 인권 유린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건 미국과 인도태평양 내 우리의 동맹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가 깊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따라서 북한 인권 특사가 있든 없든 이건 우리가 중점을 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is of deep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It's of deep concern to our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to our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 체제를 구축하는 중에도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의 모든 제재 프로그램은 인도적 지원을 예외로 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118대 의회에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이끌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 내정자는 5일 BOA에 우리가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양국은 북한의 지속되는 공격에 계속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개회한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하원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교체됩니다. 지난 회기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로저스 의원은 새 회기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괌 미사일 방어체계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VOA에 국제사회는 진작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우리의 영내 방위 태세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미북 관계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대화보다는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 경제난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지에 따라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최근 낸 2023년 북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은 2022년과 유사한 정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2023년은 미북 간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대남 공세에 집중한 것도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면서 다만 북한의 대미 인식 변화가 아닌 전략적 필요에 따른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미국과의 대화를 정책 선택지에서 제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노적 결기가 대미 관계에 여전히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당분간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대화를 섣불리 했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상을 입게 되는 혹은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참모들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가 당분간 안 나오려고 그럴 거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전 우세와 억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선에서 정세 불안정성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미북 대화로 이어지곤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해도 미국이 요지부동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증명하는 수준의 도발이 아니라면 미국으로선 설령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새로운 협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작년처럼 신형 미사일 발사하고 이랬을 때 미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 본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뭐 핵실험 이런 것들 북한이 했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김 교수는 미국의 대정책 순위는 패권 경쟁이 진행 중인 중국 문제가 압도적으로 앞선 상황이고 실익이 보이지 않는 북핵 문제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있는 게 현실이라며 올해도 이런 기조가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양측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협상틀은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의제들, 즉 북한의 핵활동 유예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1차적으로 교환하는 식의 단계적이면서도 실익이 분명한 협상틀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임 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도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전 차원에서 도발과 공세를 한국에 집중하면서 남남 분열을 유도하고 미한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협박할 수 있는 수단들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박할 수단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북한이 노리는 거는 한국의 길을 꺾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하지만 북한 경제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올해 북한 대미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여전히 취약지대로 남아있는 북한 입장에선 식량 문제 등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위기가 올해 중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내부 모순이 폭발하기 전에 가급적 빨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벌이려고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ICBM 완성과 같은 기술적 성취는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를 경우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하면 자신들의 여태까지 개발해놓고 고도화된 핵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7차 핵 실험을 하고 스스로 핵지위 부여한 후에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내구성이 이제 핵심이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이례적으로 2022년 부문별 성과와 2023년 목표 제시 등 경제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을 주목하며 북한 경제의 심각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북중 관계가 강화됐지만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랬듯이 북한 경제 위기 때 중국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국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당 전원회의 참고자료 보고서를 통해 예년에 비해 경제, 민생 관련 언급 자체가 대폭 줄고 구체적 내용도 없었고 반면 당적 통제 강화와 대규모 주민 노력 동원 행사 등을 예고했다며 경제와 민생에선 가시적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안도 없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북한과 러시아 용병회사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EU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 같은 행위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6일 VOA에 북한의 기관과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는 민간인들을 계속해서 공포에 떨게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로의 군사장비 이전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러한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지난달 22일 제임스 클리버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북한이 바그너 그룹의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미국의 평가를 지지한다면서 이 같은 무기 거래 행위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지난달 23일 멜라니 졸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독자 제재 대상인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며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추가 무기 인도에 대응하고 북한과 러시아 정권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9.19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해 합의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비례적 운영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온 한국이 폐기 결정을 내리는 대신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단 등 한국군의 손발을 묶어온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한 핵전력 공동기획과 연습 구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미 구체화하고 있는 합동작전의 일부라며 다만 핵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인 만큼 신공유 개념을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미사일 중 많은 경우가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취약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미한 군사태세에 맞대응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전략입니까?
I'm not sure North Korea is trying to keep pace. I think the reason they have a nuclear and missile program and cyber is because they cannot keep
북한이 과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이버 역량을 키우려는 이유는 미군과 한국군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수년간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그들은 내부 논리를 따랐습니다.
북한이 맞대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미한과 속도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following engineering calendar, not looking at what happens in South Korean exercises.
북한은 한국의 훈련 동향이 아니라 공학 기술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험 준비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 미국의 행동이 없었어도 상황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님, 한국의 행동이나 군사 태세와 상관없이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보십니까?
Absolutely. I think it's, you know, they conduct their weapons tests for really three reasons. Number one is
물론입니다. 북한은 세 가지 이유로 무기 실험을 합니다. 첫째는 시험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무기를 시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전술, 협박 외교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와 미한 관계를 약화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도발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님, 미한 연합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20여 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 때마다 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That's an unknown. I think, and I, you know, I would certainly like to see them use up their entire arsenal.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모든 무기를 소진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요. 아마도 북한은 미사일 재고가 충분할 것이고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고 미한 훈련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훈련의 목적은 방어입니다.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저지할 수 있는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벌이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효력 정지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Yeah, I would not suspend it without getting something in return for that. I think there's two reasons to suspend it. One would be
나라면 상응한 대가 없이 효력을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효력을 정지할 만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 경우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둘째, 한국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인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게 한국에 낫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길 때마다 합의 준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님, 동의하시는지요?
I was opposed to the agreement in 2018 for the very reason that a piece of paper does not protect
나는 종이 한 장이 한국을 보호하거나 방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그 협정에 반대했습니다. 그 협정은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지 않았고 한국과 동맹을 정말로 방해했죠. 그래서 나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토콜라 부소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9.19 합의 일부의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DMZ를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최전방 부대의 실사격 훈련 금지는 효력 정지해야 합니다. 군의 준비태세와 방어를 증진하는 훈련들입니다. 한국은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스웨 연구원님,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경지대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밝혀져야 할까요?
Well, the drone attacks, frankly, are difficult to defend against. These are very small and difficult.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이죠. 앞으로 훈련 강화, 신기술 개발, 새로운 무기 배치를 예상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 사용이 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 때문에 전방부대가 안일해졌다는 지적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가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정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한국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ICBM과 기술이 겹치죠. 북한은 전 세계가 이중 기준을 적용해 북한의 무기 개발만 비난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의 주장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Well, there's only a single standard. The single standard is that North Korea violated the non-proliferation.
단일 기준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2006년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결의 1695호가 채택됐다는 게 단일 기준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서명한 조약을 파기해 미사일 개발 관련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또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해 있습니다. 35개 회원국이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죠. 한국은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고 북한은 합의를 깼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맥스웨 연구원님, 한국이 동맹이지만 ICBM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대해 미국이 좀 유보적이지 않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Yes, and I think that the lifting of those limits illustrates the trust and confidence that the allies have.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동맹이 가진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국과 일본이 한국의 개발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 믿을 만한 일원임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어떤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최근에야 미사일 지침에 대한 제안을 해제했습니까? 한국이 이전에는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었나요?
It really is an evolution of the alliance and a necessary recognition for South Korea to have
동맹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또 한국이 모든 위협을 사정거리에 둘 독자적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동맹이 진화하면서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는 줄고 한국의 자체 방어력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불안감을 가질까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Well, I would say that everyone should be concerned about advances in technology that make war happen faster.
전쟁이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선 모두가 걱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긴장을 빨리 고조시킬 동기를 부여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역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그런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공동핵연습을 부인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한 건 무슨 뜻일까요?
I think it's a terminology question. You know, he was right. There are not going to be any joint nuclear exercises. That doesn't mean there's no
용어의 차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맞습니다. 어떠한 공동 핵 연습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회의를 시작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공동 기획과 토의를 하지 않을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더 폭넓은 억제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 기획은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언어의 실수이지 진전의 실수는 아닙니다. 핵 기술은 무섭고 위험하지만 오래된 기술입니다. 나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국방 기술, 과학 관련 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핵무기는 미래 전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사이버, 인공지능, 무인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사용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래된 핵 기술 대신 첨단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기획 훈련 실행할 경우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Well, first of all, nuclear sharing is a misnomer.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allow.
핵 공유는 잘못된 명칭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결정 없이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핵무기 통제권은 항상 미국이 가질 것입니다. 미국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공격 수단에 얹어 사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 결정은 항상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필요한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핵 사용에 대해 방어하며 핵 공격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북한을 격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훈련은 필요하고 과거에도 실시했고 미한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증진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핵 기획 훈련 실행에 더욱 참여하길 바라죠.
And I think that is taking place. I think that's what the extended deterrence committee is working on. I think when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미한 안보 협의 회의 결과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어를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양국군은 억지와 방어를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를 증진하기 위한 전술, 기술, 절차를 모색할 것입니다.
토클라 부소장님, 한국이 핵 기획 훈련 실행에 더 적극 관여하면 미국 핵 전력과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If you look what the United States is saying recently, they were actually moving beyond the idea of extended deterrence.
미국의 최근 발언을 보면 확장 억제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통합 억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죠. 통합 억제는 동맹들을 억제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국의 역량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동맹들이 통합 억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동맹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핵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경제 등에서요. 통합 억제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미한 간 통합 억제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핵을 제외한 군사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핵 공유를 꺼리는 건가요? 토콜라 부사장님.
I don't know. I think as I mentioned, there's a new agreement that the U.S. and South Korea have a high-level dialogue on defense science technology.
글쎄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과 한국은 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전쟁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핵 공유 협정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봅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는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두고 있지만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만이 핵무기 사용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와 나토 핵 계획 그룹 정상들은 핵무기를 영토 안에 두는 부담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 공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elephant in the room is South Korean access to decisions to use nuclear weapons.
사람들이 말하기 꺼리는 문제는 한국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도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도 핵무기에 접근하길 원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나토와도 그랬지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 결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내릴 결정이며 영원히 미국의 결정입니다. 아무리 핵 공유라는 표현을 써도 말이죠. 양국군은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핵 역량과 핵 관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 등에 의한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이 새해에도 미국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 등을 통해 공급망과 주요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 판다 시큐리티는 5일 발표한 2023 사이버 안보 전망 보고서에서 새해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공격이 활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북한의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년 동안 데이터 유출과 주요 사이버 해킹, 인프라 공격 등 많은 사이버 위협이 있었다면서 2023년에는 더욱 격동적인 사이버 분야 위협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공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부에 의해 조율된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새해에도 미국인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해 공급망과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의 손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이 자금 확보를 위해 해킹에 주력하고 있는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치 급락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줄었지만 새해에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는 것을 악용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려는 사기 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공격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전문가인 미국 안보 분야 민간연구소 발렌스 글로벌의 매튜화 연구원은 6일 VOA에 북한은 지난해에도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목표에 따라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왔다면서 새해는 이 같은 해킹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n the upcoming year, North Korea likely will continue its cyber attacks against U.S. and other key targets for its
하 연구원은 새해에도 북한은 전반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전략을 위해 미국과 기타 주요 대상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여전히 경제적 필요에 따라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 사이버 범죄 집단은 올해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표적을 계속 목표로 삼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정권을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암호화폐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랜섬웨어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프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리스트를 은닉한 국가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국가주도 사이버 위협이 새해에도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으로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북한을 랜섬웨어 해킹 분야의 악성 행위자로 지목해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21년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지난해 7월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발빠른 대처로 암호화폐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해 7월에도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국 시사, 연방수사국 FBI 등이 부처 간 합동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랜섬웨어 해킹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 부처는 당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국가지원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의 보건의료와 공중보건 분야 등 공공서비스를 겨냥해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과 영국, 아시아 등 전 세계 150개 국가의 항공과 철도, 의료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복구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랜섬웨어 해킹과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11월 영국과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전 세계 36개국과 함께 국제 랜섬웨어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랜섬웨어 행위자 대응과 해킹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범죄 수익 돈 세탁에 악용되는 암호화폐 분야 대응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과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소련제 전투기를 몰고 귀순했던 노금석 전 북한 공군 대위가 최근 별세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했던 고인은 미국에 정착해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VOA에서 방송을 하며 북한의 바깥 세상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고인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두 달 뒤인 1953년 9월 소련제 미그-15 전투기를 몰고 탈북했던 노금석 전 북한 공군대위가 지난 연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지난달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토나비치 자택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노금석 대위는 일제 강점기인 1932년 1월 10일 북한 함경남도 신흥에서 태어났습니다. 1949년 8월 북한 해군 군관학교에 입학해 이듬해 10월 만주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뒤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노금석 대위는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자가 2015년 출간한 위대한 수령과 전투기 조종사라는 책에서 당시 19세 최연소 전투기 조종사로 소련제 미그-15 전투기로 100회 이상 출격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투기 조종사가 된 데에는 북한에서 탈출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노금석 대위는 지난해 9월 VOA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해방 후에 소련군에 입국하고 미국군에 넘어가고 소련에는 나라가 나쁜 걸 한 것을 다 알았거든요. 공산주의 뭘 한 거 몰랐지만 나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 전부가 이남으로 도망가야 했거든요. 행군과 공군을 하여서 공군에 갔거든요. 그래서 조종사가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 탔어요. 제가 비행기 타게 되면 도망가게 숙여다가.
그러던 중 1953년 9월 21일 오전 운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훈련 비행을 핑계로 평양 순환 비행장을 이륙한 뒤 남쪽으로 기술을 돌린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요. 그것을 비밀로 말하거든. 내 번호가 87이고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편지거든. 87 편지 그게 나 보고 녹음소득 어디에 있는가 들었지만 미국 비행기가 떠나서 나를 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근심이 되고 그게 대답 안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사선을 넘는 18분간의 비행 끝에 김포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듬해 노금석 대위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때마침 당시 미국 정부가 소련제 미그-15기를 가지고 귀순하는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포상금 10만 달러를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VOA를 청취했다는 노금석 대위는 VOA에서 자유의 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북한의 바깥 세상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델라웨어 주립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뒤 듀폰과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방산업체에서 일했고 2000년 퇴직 전까지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대학에서 1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96년 동료 교수 로저 오스토홈 씨와 공동으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담은 자유를 향한 미그-15기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38선을 넘은 전투기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 VOA와 인터뷰에서 공산주의 독재 정치로 갈수록 후퇴하는 북한과 민주주의 국가로 번창하는 한국을 보면서 곧 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노금석 대위는 1960년 한국계 클라라 로시와 결혼해 이나 밀려의 자녀를 뒀습니다. 성공한 사회인, 행복한 가장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지만 생전에 고향을 다시 밟아보는 것이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이북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난 지금 늙어가니까 말이야. 동일빨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늙으면 어떻게 돼요?
70년 전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었던 노금석 대위는 마지막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인 케네스 로우라는 이름으로 90년간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 내 탈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영국의 기독교 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중 한 곳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윌리스 인터내셔널이 중국에 있는 탈북 기독교인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2023 박해 동향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 두 나라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기독교인들이 증가하는 박해와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이징 당국이 감시 조치와 기독교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베이징 당국이 중국에 불법 거주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고 국경 너머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된 사람들은 중국에서 교회에 다녔는지 선교사들과 교류했거나 성경을 받았는지 신문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류 보이드 릴리즈 인터내셔널 공보국장은 6일 VOA에 올해 보고서는 새로운 삶을 희망하며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머무는 탈북 기독교인들의 처우에 주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드 국장은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탈북민들을 북송해 불확실한 운명에 처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은 북송되면 북한의 수용소에서 신문과 구금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억압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해 인류애와 온정을 갖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이드 국장은 또 전 세계 최악의 박해국 중 한 곳으로 지목되어온 북한에는 주민들의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드 국장은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배의 자유 없이는 다른 그 어떤 자유도 있을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두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22년 연속 지정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을 중국과 쿠바,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은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남북관계에서 강대 강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한 긴장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강대 강 구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반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남자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에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윤 대통령의 대북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맞겠다. 그러다면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잇담 발사로 인한 긴장 국면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올해 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오는 4월께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지난 12월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남북한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I suspect that April, sometime around Kim Il-sung's birthday, would be a time and
남북한이 핵실험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ICBM 정상각도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입니다. 과거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하다가 훈련이 끝나면 도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한국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하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11월에는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고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미한 연합훈련은 더욱 확대될 방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쌍용 연합 상륙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실기동 훈련만 20여 개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미한일 3국이 공동으로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한 연합 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도발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한 모두 강대강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제재를 푸는 겁니다. 지금처럼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계속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11.4%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상당히 대미 전략에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머지않아 김정은의 입장 표명 또는 외교 라인의 대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북한 수뇌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공개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한국에 대한 위협과 비난은 상당히 많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식량과 의료지원, 금융지원, 그리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이 같은 구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만일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 대화는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이 식상할 것이라면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남북 대결 상황에서 갑자기 남북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북 이산가족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영종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또는 어떤 제3의 카드를 통한 남북 간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도 출구를 찾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긴장을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1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린다에서 장래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될 리차드 닉슨이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길 꿈꾼 리차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I, Richard Bilhouse Nixon,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됩니다. 사건이 점차 커지자 닉슨은 증거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는 언론과 특검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닉슨은 증거 제출을 거부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1974년에 의회는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높자 닉슨은 사임을 발표하고 제럴드 포드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닉슨은 남은 20년 동안 저술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22일, 81살 생일이 지나고 103일 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1968년 1월 9일,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설립됩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산유국의 석유 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결성됐습니다. 본부는 쿠웨이트에 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 영국, 서독 등에 대해 시행한 석유 금수가 효과를 보지 못하자 1968년 1월 9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가 설립한 아랍 산유국의 연대 기구입니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을 계기로 석유를 무기로 이용,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석유 공급 중단 또는 제한과 감산 조치에 압력을 가해 아랍에 대한 지지국들을 늘렸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10개 회원국 대부분이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 OAPEC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7%, 생산량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국영회사와 판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